오늘 둘째 날 우리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장소는 같은 장소인 가나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인데 두 번째 표적도 가나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46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어디에 오셨어요? 네, 가나에 이르시니. 잠깐 앞을 보십시다. 성경을 이제 기록하는 방법 중에 수미상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기록법인가 하면 앞에 기사와 끝에 기사가 같은 패턴을 갖고 앞에 이야기와 끝에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 이것을 위해서 쭉 논리적인 스토리를 담아내는 방법인데, 그러면 가나에서 출발해서 이곳저곳을 돌아서 다시 예수님이 어디 오신 거예요? 가나에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간단히 요약을 하면, 우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치루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가시죠.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기적을, 그건 기적은 아닌데 역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아주 높은 관원이고 지식인이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스스로 먼저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그런데 예수님에게 들었던 지적은 뭐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요. 니고데모 사건과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사건은 완전히 반대, 대조적인 그림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가성 우물가의 사건이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4장 41절을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여기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얘기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 말은 여인의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어떻게 하고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점진적으로 가나에서 가나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내는 예수님의 실질적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듣고 믿었습니까? 보고 믿었습니까? 듣고 믿었어요.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사건을 봐야 도대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이 요한복음 성경에서 왜 두 번째 표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6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나에 다시 들어오신 겁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이 사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가나의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자, 장소는 가나인데 지금 어디 지방에 이야기가 중간에 툭 불거져 나오냐 하면 가버나움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가 툭 불거져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네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이 왕은 당시 헤롯 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라는 호칭으로 봐서 이 신하는 아주 저 끝에 무슨 졸병 정도의 계급이 아니고 상당한 고위직인 것으로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원문을 보면 아주 갓난 아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병이 들어 있는데 그 병든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보십시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 상태가 어때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고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30여 키로 떨어진 가나라는 동네에 그 소문에만 듣던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이 왕의 신하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한 걸음에 여러분 한 30km 거리면 그 당시 도보 사정으로 볼 때 짧은 거리가 아니죠. 요 삼각지에서 여기까지가 한 1.2km 그 정도 거리인데 그거를 한번 30을 곱해 보세요. 굉장히 먼 거리죠. 이걸 이제 걸어서 가는 겁니다. 30여 킬로를 왔어요. 자,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절 다 같이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네. 자, 지금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가 이제 드디어 대면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그 정도 병은 고칠 수 있는 선지자 이상의 존재로 인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가버나움까지 좀 같이 동행하셔서 우리 아이 지금 다 죽게 됐는데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48절의 말투로 봐서는 고칠 것 같은 말투입니까? 안 고칠 것 같은 말투입니까? 안 고칠 것 같은 말투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어머님의 부탁에 예수님의 태도가 상당히 비슷해요. 이게 소위 수미상관법의 중요한 유사점을 걸쳐놓는 기법이에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갑니까?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 이 왕의 신하는 믿고 고침받은 아들을 보게 된 겁니까? 보고 믿게 된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믿고 봤습니까? 보고 믿었습니까? 믿고 봤죠. 믿고 봤죠. 왜 믿고 봤을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5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고침받은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맞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 요한복음은 위의 것에 대한 소식을 땅의 것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뭘 요구했어요? 표적을 요구했어요. 기적을 요구했어요. 이사가 드러나는 현장을 요구했어요. 심지어는 고향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향에서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표적과 이사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 말을 듣고 믿고 집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황급히 아들이 고쳐진 현장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의 아버지를 찾으러 가나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종들을 길 도중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결국은 이 주제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느냐,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가. 결국은 이 문제예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주 업무가 뭐냐면 안 믿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이 땅에 존재하는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제가 중국의 목회자들을 이제 얼마 전에 뭐 강의가 있어서 한 타임 맡아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중국에 많은 기독교 인구가 한 1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어요. 통계에 잡힌 것만. 그러니까 거긴 뭐 영 하나가 더 붙은 나라니까 단위가 일단 다르죠. 한 1억 명 정도 크리스찬이 있는데 심각한 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 이단들이 중국에 진출을 해서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 잘못된 기독론, 잘못된 구원론을 가리키면서 소위 과거에 80년대 이 땅에 열풍처럼 불고 지나갔던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 이런 일들이 중국 대륙에 계시록 해석을 잘못해서 미혹해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동기가 다 표적과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신앙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나 동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수가성 음물가의 여인의 사건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이 세상의 구세주인 줄 우리가 알았다. 네 말 때문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마을 사람들이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은 이유가 하나예요. 이제 일부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갔지만 예수님이 직접 동행하지 않으므로 그가 많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저도 한때 그 해석에 동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문맥을 따라서 가만히 새로 관찰을 해보면 오늘 여기서 주님이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 그것은 믿고 행하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려가다가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늘 표적을 구했어요. 근데 표적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통점을 갖게 되는데 동기가 불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누구의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밤낮을 잊게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랬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사건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한 그림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여기 감춰져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어요? 착한 일에서 들어갔나요? 불순종하다가 글로 들어간 거죠. 불순종하다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결정적인 그림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한 겁니다.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의 자리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거기가 우리가 죽었어야 할 자리라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뭘 설명하셨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끊어진 혼인잔치가 회복이 되듯이 나는 죽으러 왔다는 것을 선언한 사건이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뭘 구했죠? 표적과 기적을 구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표적과 기적을 쫓는 수많은 인파가 주님을 쫓아다닐 때마다 주님이 그들을 흩었죠. 돌려보냈죠. 그리고 그 자리를 늘 피했습니다. 왜? 그들은 표적과 기적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가장 확실한 표적과 기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표적과 기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그래서 왜 주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을 가장 이중적으로 설명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 자리는 요나가 가장 불순종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불순종했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래서 이런 죽음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승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믿는 겁니까? 듣고 그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가버나움에 있었죠. 백부장 사건입니다. 종이 병이 들었어요. 신하를 보내죠.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다.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밑에도 종이 있는데,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 종이 낫겠나이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매우 유례가 드문 극찬을 합니다. 어떤 극찬을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질 못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칭찬의 초점은 뭘까요?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은 그 믿음을 칭찬한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도 왕의 신하가 믿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었어요. 결론,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추어서 가정을 구원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이 믿음으로서, 그 여인은 무슨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던 게 아니에요. 우물가에 만났던 한 낯선 유대 남자와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눈이 열어지고 심령이 열어지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앞에 한 유대 남자를 무엇으로 눈떠 보게 되었죠? 메시아로 눈을 떠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순전한 믿음의 외침이 온 동네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게 되었다는 간증을 오늘 이 문맥 속에 남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 정확히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랜 세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도 여전히 내 의식 한켠에 기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표적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 그래야 내 신앙이 좀 더 확실한 눈금을 갖는 것 같은 그런 순전한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아닌가.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뭘 행하는 자들이요? 불법.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법이 아니라 이 불법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모든 행위가 불법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기초에 쌓아지지 않는 모든 인생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불법은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많은 이단들과 악한 마귀들이 예수님의 흉내를 잘 내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분별분별해도 진리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3.1교회가 이 가치가 혼탁하고 진리가 혼잡한 시대를 살면서 계속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놓는 복된 십자가의 묵상이 오늘 이 새벽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주신 말씀 안에서 돌아보십시다. 내가 복음 있느냐 믿고 보는 신앙인가를 돌아보시고 두 번째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강단을 책임진 주의 종들이 정말 순전하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